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전도서 시리즈의 3주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훌륭한 책의 사정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전도서는 특이한 책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특이한 모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종류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전도서는 규칙에 따라 행동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는 기쁨을 가졌다가 그것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평안을 얻었지만 잘못 배치되었다고 깨달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다가왔습니다. 즉 전도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는 1장과 2장을 보았고 작가는 적절한 관심에서 삶의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들, 자동차들, 학위, 작품, 인생의 물건들, 그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hav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ave를 다른 말로 하면 증기입니다. 그는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서 의미와 평화와 기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우리는 세 번째 장을 보았고 작가는 시간의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미래에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영원이라는 단어 하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순간에 경험하는 것, 우리가 있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4장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단어와 지혜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건을 말했고 두 번째는 시간을 말했고 또 오늘 우리는 자세를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있으시면 전도서 4장을 펴시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매주 시리즈의 내용을 읽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리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작가가 이음새를 나타내기 위해 이 구절의 핵심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제 오늘은 5절과 6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인생은 힘들고 억압과 일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간 5절과 6절에 빠져나오는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네,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 시리즈엔 다음과 같은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강조되면 그 단어는 그 너머의 지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자는 세 번씩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 손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원래 히브리어에는 실제로 세 가지 다른 손의 뜻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는 손은 여기 히브리어 말로 초펜이라는 단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초펜은 손을 오므리거나 컵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초펜은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손으로 제스처를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잔을 만드십시오 라고 제스처를 합니다. 이 제스처 뒤에 숨은 아이디어는 그 뒤에 움켜쥐는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제스처입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제스처 뒤에는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경주 같습니다. 가자 가자입니다. 사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발꿈치를 던지는 완벽한 자세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물 없이 하이킹을 하다가 맑은 물을 흐르는 곳에 비틀거리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에서 초펜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손은 야드,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야드의 단어는 접힌 손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것도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날 위해 줘, 그렇게 해줘. 이제 손을 접는 것과 관련된 지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 문학에서 일종의 완곡어와 같습니다. 게으름, 나태 또는 어떤 번역판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손을 접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 여기 야드라는 단어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으름을 의미하지만 권력과 연관도 있습니다. 의미가 연결됩니다. 방향과 연결됩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유언장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혼의 이 장엄한 수준에서 손을 접기로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크고 화려한 세상의 한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야드, 접기, 포기,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우리에게 제3길을 제시합니다. 여기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어느 쪽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과 흰색 사이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 경주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끌어들이거나 거부하는 이 두 가지 옵션 사이에는 고요함과 함께 더 나은 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손은 다른 두 단어와 다른 손입니다. 여기에 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프라는 단어는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열린 손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이 열렸습니다. 이제 주먹을 만드십시오. 또 다시 손바닥을 펴십시오. 여러분은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열린 손바닥은 물건을 느슨하게 잡습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손은 항상 권능, 방향,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휴식, 평화, 평온을 의미합니다. 한 손의 평온이 두 손보다 낫습니다. 두 주먹 가득 쥔 것보다 붙잡고 애쓰고 부러워하며 끝없이 수고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손으로 평안을 가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존재 방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피닉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11일경에 대규모의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65세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로 내려옵니다. 이곳을 선시리라고 불렀습니다. 선시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골프카트가 모든 곳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55세는 가장 어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날, 고등학교 때 어머니날 꽃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곳에 사는 분들의 가족들이 어머니날 꽃을 주문하고 저는 그 꽃을 배달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팔고 지금은 손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gesture, 접힌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접었을 때 약간의 포기 상태로 손을 접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쪽 끝에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시리에 갈 수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할 것인지 또 충분하지 못할 것인지 편안할 것인지 편안하지 못할 것인지 그래서 그들은 작동합니다. 그들은 저장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샀습니다. 이것은 제스처, 이것의 제스처는 무엇입니까? 컵손, 붙잡는 손의 제스처입니다. 이 붙잡는 손이 있을 때 거기에는 스트레스,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미국에서의 삶으로 알려진 걱정스러운 삶입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일부는 손을 접고 어떤 이들은 두 손으로 쫓으려고 애쓰고 하지만 작가는 한 손으로 평화를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몇 명이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예, 저도 한 손으로 평화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애에서 몇 가지 통찰력을 제공하자 합니다. 한 손으로 하는 평온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손을 떼지 않고 확인하고 접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주의 경주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것과 주는 것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내가 평화를 줍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 라비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일생생활의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한 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손으로 평온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결을 헤쳐가며 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항 문화가로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손을 접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리고 접는 법도 압니다. 그러나 한 손으로 평온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우상과 맞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우상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문화가 바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동 습관과 중독에 대해 몇 가지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 눈을 뜨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이제 이야기의 시점에서 마태복음 3장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점에서 예수님은 아직 누군가를 치유했습니까? 그가 정말로 효과적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의 회의를 후원했습니까? 그는 책을 썼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축복을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할 때까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올바른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깊은 원초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수락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다른 모든 것은 이 사실 축복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확인을 얻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얻기 위해 애쓰고 일하고 수고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놓치는 고통 속에서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접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축복받으면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이에 비추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서 요한복음 5장에 말하십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나에게 이것을 하려고 요청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할 일이 몇 가지 있고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움, 어떤 노력, 스트레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제를 하는 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한 손의 평온입니다. 우리에겐 인생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의도와 열정과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을 접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골프 카트처럼 그냥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몇 가지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관점에서 여기엔 평화와 평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손을 접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딸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십니다. 다음에 제스처는 손을 컵으로 만드십시오. 일만 하고 계속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갑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시면 이는 내 딸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나를 기쁘게 한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영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광야에 맞서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하십시오. 차이를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